사람은 조스보다 무섭다는.
저기요, 왜 그래요?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깨끗이 손 씻었다고요.
손 씻으면 뭐하다. 얼굴이 악당인데.
왜 이러세요? 저보고 귀엽다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
당신 얼마 전에도 지나가는 애를 울렸다며?
아, 그땐 안경을 안 써서 그래요.
그것도 모자라 그 아이에게 저주를 퍼부었다며.
커서 나 같은 훌륭한 어른이 되라고 했는데 왜요? 저 나름 괜찮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날마다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 EBS FM 니어채널 순디 박희순
DJ 이승혜입니다. 네, 맞아요. 희순씨 나름 멋있어요. 누구와 있어도 편안하고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존재죠. 볼매. 게다가 자존감 갑이에요. 커서 나 같은 어른 되라. 아, 그런데 요거 어떤 의미인가요?
나같이 볼매가 되라. 볼수록 매맞는 사람. 네, 이런 의미였습니다.
네.
그런데 승혜씨는요, 자신에 대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저는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족할 줄 알거든요. 네. 그리고 엄청난 성공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괜찮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싶네요.
아, 좋다 좋다. 이 괜찮은 사람들이 만드는 괜찮은 프로그램, 훨씬 괜찮은 청취자 여러분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볼게요.
네, 첫 곡 들려드릴게요. 김동률이 부릅니다. 출발.
따지에 따지에 따끈따끈한 중국 소식
응답하라 차이나. 중국의 생생한 소식을요 웃음으로 버무려 주시는 정말 괜찮은 통신원이죠. 응차 상하이 통신원 최진영 씨.
중국 소식 어디까지 들어봤니? 사람과 동생보다 더 짜릿한 반전. 안녕하세요. 미차의 반전 상하이 응차 알파고 최진영입니다.
네, 그냥 홈쇼핑 방송 같아요. 네.
어, 자, 홈쇼핑 딱 어울리네요.
네, 상하이 홈쇼핑. 자, 오늘 준비된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그분은요, 외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하는 행동 중에 좀 이해가 안 됐던 그런 것들이 좀 있으셨나요?
외국 관광객들이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나면요, 갖다 버리고 가잖아요. 근데 그냥 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먹은 것도 안 치우고.
네. 네. 그리고 심지어는 저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그, 식당의 바닥에 그냥 침을 뱉으시더라고.
어머,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전 봤어요.
어머머.
예. 네.
어머머.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한국 패스트푸드점에서 중국인들이 햄버거를 먹고 치우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냥 나가는 모습을 보고 한국인들은 매너가 없다, 어떻게 저러고 그냥 나가버리냐라고 중국인들에게 화내는 모습을 많이 보았는데요. 저 역시 중국에 있다가 한국에 가서 버릇처럼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를 먹고 그냥 나오다가 눈총을 받고 아하 하며 다시 치운 적이 있습니다. 사실 모르면 참 매너 없는 중국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패스트푸드점이나 커피숍에서 자신이 먹은 음식 쓰레기를 치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치워주는 직원들이 따로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치우려고 하면 당신이 이 쓰레기를 치워서 깨끗해지면 내 직업이 없어진다라고 하며 화내기도 하죠. 이해는 안 가지만 중국인들은 그 사람들의 직업을 지켜주기 위해서 일부러 쓰레기를 놔두고 오는 거죠. 이번에 나름 억울한 중국인들이 한 사진을 올리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 사진은 외국인들이 중국 상하이 지하철에서 음식을 먹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그 상해 지하철에서 음식 먹었다. 이 지하철에서 음식을 먹는 건 예의가 아니죠. 네, 뭐 하지만 또 여행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꼬르륵 소리가 날 때도 있거든요. 뭐 이동 중에 뭘 먹어야 될 때도 있고.
근데 지하철은 좀 음식을 먹는 게 좀 약간 좀 어색한 장소 아닌가요? 좀.
근데 희순 씨, 그 네. 지하철에서 간단한 음료나 과자 정도는 먹을 수 있지 않나요?
지하철을 타면서요?
네. 음료수 정도는.
그런 분 본 적이 없는데 저는요.
정말요?
네.
최진영 통신원, 간단한 음료수 정도는 마실 수 있지 않나요?
네. 희순 씨 연예인이라 지하철을 안 타시나 보다.
아니요. 저
그렇죠.
자주 타요.
네네. 아, 그 못 보셨구나.
네네네.
그렇죠. 중국인들도 지하철에서 음식을 먹거나 음료수를 먹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요. 제가 사진을 보내드렸죠. 이번 이슈가 된 외국인들은 네. 지하철에서 간단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아예 술판을 벌였습니다. 그게 도를 넘어서서 인터넷에 오른 이들의 사진이 합성이다 아니다까지 논란이 나올 정도였는데요. 그만큼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저도 이 사진을 보고 진짜 지하철이 아니라 지하철 인테리어를 한 술집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였다니까요.
요거 좀 사진을 보니까 이거 진짜인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진짜 이런 상황이 있네요. 그렇죠? 이 상황 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우선 캠핑용 테이블을요 지하철 복도 한가운데 펴고 술과 과일, 안주 등 너무 완벽한 술상 세팅을 했습니다. 마치 A코스 음식을 파는 곳처럼 이보다 더 완벽한 술자리는 없었죠. 어머, 먹다가 흘리실까봐 네킨도 세팅해 놓았습니다. 6-7명의 남자들이 주점에 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술을 나눠 마시고 술은 과일 안주가 최고죠. 과도를 꺼내 과일을 깎아 예쁜 하얀 일회용 접시에 담아냈죠. 현장에서 이 모습을 보던 한 중국인이 웨이보에 이 사실을 알려 공분을 사게 된 거죠.
이거 믿어지지가 않아서 혹시 무슨 퍼포먼스가 아니었을까요? 남의 나라에까지 가서 이런 추태를 보인 사람들은 정말 진짜였으면 여행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중국인들 반응은 어땠나요?
사실 외국에서 중국인들의 이미지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자체에서도 외국에 나가면 쓰레기 버리지 말기, 컵라면 먹지 말기, 무단횡단하지 말기, 조용히 하기 등 해외여행 에티켓에 대한 강조를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서 자주 언급하는데요.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왜 나만 갖고 그래 하는 입장인 거죠. 이 사진을 본 많은 네티즌들이 우리한테만 매너를 강조하지 마라. 지하철에서 이게 무슨 행동이냐. 내가 본 최고의 민폐다 등 비판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또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이게 네. 합성이다 아니다 뭐 논란까지 있는데요. 진짜였나요 이 사진이?
이 사진을 본 상하이 철도 교통 관계자는 사진이 합성이 아니며 이런 황당한 외국인들은 처음이라며 철도 교통 승객 수칙에 대한 강조를 한 번 더 하셨는데요. 철도 교통 승객 수칙 11조 규정에 따르면요. 열차 내부의 음식물 섭취 및 고성이 금지되어 있다고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또한 우리 중국인들도 남의 나라 가서 예의 있고 좋은 이미지를 주고 오자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상하이는 국제도시에서 많은 나라 사람들이 함께 살아갑니다. 서로 예의를 지키고 에티켓을 지키며 살아가야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우리가 오늘은 좀 지켜야 할 것들, 네. 이런 에티켓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 오늘의 소식을 한 단어로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오늘의 한 단어는요. 리, 에티켓, 예절입니다. 예도 예자의 거듭 예자로 리는 삼성이고 이는 이성입니다. 리.
네, 저도 이제 지하철에서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금요일에 만나요.
네, 여러분 행복하세요. 짜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차이차이 오늘의 차이나는 퀴즈 드리고 갈게요. 금지는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1번, 찐지.
2번, 삐.
문제를 한 번 더 내드릴게요.
금지는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1번, 찐지.
2번, 삐.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휴대전화 샵104 단문은 50원이고요.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로싱으로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요. 1kg 커피에서 드립백 원두 세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엔 이기한 기자님과 사마천의 사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퀴즈부터 내드리고 기자님 모셔볼게요.
다음은 공자가 남긴 어록 가운데 하나죠. 일이 잘못되면 군자는 제 탓을 하고 땡땡은 남을 탓한다. 땡땡에 들어갈 군자와 대조적인 이 말은 무엇일까요? 1번 대인, 2번 소인.
보통 이제 국립공원 같은 데 가면요. 예, 요게 훨씬 싸요.
나도 그렇죠. 그 생각했다.
네.
정답 많이 보내주세요. 노래 한 곡 듣고 이기한 기자님과 정답 확인할게요.
제이 레빗이 부릅니다. 해피 싱즈.
5000년 중국을 만난다.
역사 속에 흐르는 천의 얼굴.
중국 본色.
네, 역사 이야기꾼이시죠. 경향신문 논설위원 우리 이기한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기자님 스토리텔러라는 그 네. 영어식 표현을 더 좋아하신 것 같은데.
이야기꾼, 좋습니다. 네. 이야기꾼 괜찮습니다.
이야기꾼. 네. 정말 옛날에 태어나셨으면은 네. 그 시장 한복판에서 아이들 모아다가 아, 재미나게 얘기를 해주셨을 것 같아요.
훈장님 같은 스타일이세요. 네,
그렇죠. 훈장님. 고루하다는
아, 아니, 아니요. 신세대 훈장님.
아, 그런가요? 네.
훈장님도 네, 정말 재밌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네.
예, 그러면 우리 먼저 앞에서 드린 그 퀴즈 정답 말씀해 주시죠?
예, 일이 잘못되면 군자는 제 탓을 하고 땡땡은 뭐 남을 탓을 한다. 요즘 뭐 대인배, 소인배 뭐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게 소인배입니다. 2번 소인입니다.
소인이다. 예. 예 그러니까 네. 어린아이가 아니고 소인. 그렇죠.
그렇죠. 퀴즈에 나온 그 명언을 비롯해서 공자는 또 많은 어록을 좀 남겼잖아요. 네. 그런데 이 말들은 어디에 전하는 건가요? 사기에서 나온 건가요?
예, 사기에도 있고요. 논어에도 있습니다. 논어 이런 걸 보고서 이제 사기도 많이 참고를 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논어는 이 우리가 잘 알지만 공자와 제자들이 나눈 대화. 공자가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엮어서 이제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공자의 사상과 언행이 잘 담겨져 있고 사기는 이제 뭐 제자들이 전한 논어를 좀 참고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자의 고향을 또 사마친이 답사했다 그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답사한 내용을 충실하게 보충을 한 기록물이죠.
논어는 난 공자가 쓴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죠. 공자가 직접 쓴 책은 없어요?
있습니다. 그게 공자 필생의 역작이라는 거고요. 그게 또 불후의 역사서인데 그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조선 시대 그래서 이제 대역죄 그다음에 뭐 중벌을 처결을 할 때 이 책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공자가 쓴 그 책이 조선시대에 어떻게 인용이 됐는지 과연 그 책은 무엇인지 드라마로 만나보시죠. 조선시대 명종은 희순 씨가 저는 당시 영의정 윤인경 역을 맡아서 오늘도 한번 열연해 보겠습니다. 1548년 조선 명종 3년 영의정 윤인경이 선왕인 중종 시절에 이를 꺼내며 관련자 처벌을 주장했다. 전하, 신 영의정 윤인경 아릅니다. 김한로의 잔당과 3년 전 을사사화에 연루된 자들을 엄벌해 주소서. 그들의 가산을 끝까지 추적해 몰수해야 하옵니다.
영의정, 그 사람들 벌써 벌 줬잖아요. 뭘 다시 파헤쳐서 벌을 줘요.
전하, 어찌 그리 말씀하시옵니까? 춘추에 이르길 대역죄는 천년이 흐른다 해도 추적해야 한다고 하였사옵니다.
에이, 그래도 그렇지. 일사부재리의 원칙도 있잖아요. 이미 벌도 줬는데 이중처벌하는 건 좀 모냥 빠지지.
전하, 선대 태종 11년 대사원 박경은 대역죄를 지은 정도전 일파의 부관 참시를 주청한 바가 있사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야? 죽은 사람을 또 죽이냐?
전하, 춘추의 법은 난신을 죽이고 역적을 칠 때는 반드시 그 당파를 다스린다고 하였사온데 어찌 그리 가벼이 넘어가려 하시옵니까? 법을 바로 세워 조정과 왕실을 굳건히 하옵소서.
뭐 이렇게 어려운 말을 많이 써요? 그냥 넘어가요.
결단코 아니되옵니다. 전하, 옛 성현은 가를 치울 따라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소서.
와, 이거 완전 똥꼬집이네. 아, 공자 어르신은 말년에 왜 춘추를 써가지고 이렇게 조선 조정까지 시끄럽게 하시냐고. 왜?
저희가 꽁트를 한번 꾸며봤는데 이 춘추에 뭐라고 쓰여 있길래 조선시대 벌을 내릴 때까지 좀 영향을 준 건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예, 그 기본적인 게 이제 춘추가 과연 뭐냐 무슨 네. 뜻이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뭐 봄가을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춘추라는 말은 그러니까 시간의 추위 이렇게 상징하는 춘하추동의 어떤 약어인데요. 1년간이라는 뜻인데 어떻게 보면 공자가 이 책을 씀으로써 역사책이잖아요. 그 춘추가. 그래서 네. 그 이후부터는 역사서를 춘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춘추는 기원전 722년 그 노나라 은공 원년부터 기원전 481년 노나라 애공 14년까지 242년간의 노나라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한 사서거든요. 그러니까 공자가 마지막 황혼기 그러니까 68세 이제 고향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쓴 황혼기를 전부 바쳐 쓴 책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황혼기를 전부 걸었다라고 네, 하셨는데요. 네. 왜 공자는 이렇게 춘추의 지필에 매달렸을까요?
그 공자 지난번에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으려고 이제 이것저것 다니면서 벼슬을 구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일신상의 어떤 출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바로잡겠다는 거였잖아요. 말을 써주면 3년 안에는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네.
당대는 이제 춘추시대니까 당대 어지러운 세상은 공자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는 절망을 하진 않았습니다. 68세 와갖고 아 군자는 죽은 다음에도 이름이 전해져야 된다. 나의 도는 지금 행해지지 않았지만 그렇다면 나는 무엇으로 후세에 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겠는가 하면서 이제 춘추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공자의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평소에 그 공자 같은 경우는 무슨 사건을 다룰 때는 늘 뭐 이렇게 제자들하고도 상의를 하고 다른 사람하고도 의논을 했는데 춘추를 지을 때만은 절대 그러지 않았거든요. 결단코 기록할 것은 기록하고 삭제할 것은 삭제했기 때문에 어떤 제자들도 한마디 거들지 못했다. 이 춘추만큼은 공자가 정말 처음으로 독단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혼자 지었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요.
공자 성격이 일단 유두리가 좀 없는 분인가 보죠.
춘추 그렇죠? 때만 그랬습니다.
춘추 때만.
예. 네, 네. 춘추는 그런데 역사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춘추는 왜 역사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왜곡의 흔적이 좀 곳곳에 보인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네. 이제 이 춘추가 뭐 공자는 왜 역사 왜곡을 했나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이 제후국인데 진나라 문공이 천자국이거든요. 주나라는 아까 얘기했듯이 주나라 양왕을 불러갖고 일종의 이 초청을 해갖고 충성 맹세식을 이제 거행을 합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그 이 천자님을 이렇게 좀 잘 충성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 일인데 공자는 어떻게 해석을 이제 표현을 하냐면 천자 주나라 양왕이 그냥 사냥하러 갔다 이렇게만 기록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춘추에서 공자가 양나라가 멸망했다 이렇게 했는데 멸망하기도 전에 그냥 멸망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있습니다. 딱 두 자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은 멸망하지도 않은 나라를 멸망을 했다 그러니까 이 자체도 어떻게 보면 팩트를 왜곡한 거죠. 근데 왜 이 공자가 팩트를 왜곡했을까요?
공자가요?
네, 공자가.
뭐 좀 숨기고 싶은 것이 있었나요?
예. 네. 네? 왜 그랬냐면은 이게 이제 거기 이제 춘추를 지은 이 정신이 나오는데요. 한낱 제후라는 사람이 천자를 불러갖고 이 초청을 해갖고 회맹식과 충성 맹세식을 가졌다. 이거 물론 중요한 거긴 할 수가 있지만 사실상 천자를 겁박을 해갖고 오라 그래서 소환한 거라는 거죠. 그 소환해서 불러갖고 뭐 충성을 맹세하고 이러는 거는 정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천자를 위한 충성 맹세의 의식이지만 한낱 제후라는 자가 천자를 이 소환해갖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여기서 거죠. 나오는 천자는 누군가요?
아까 주나라 양왕이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제후국이 네. 있고 천자국이 있잖아요.
네.
그 제후는 신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
천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군주고.
네.
그러니까 감히 신하가 군주를
불러가지고
네. 이렇게 뭐 충성 맹세를 한다고 네. 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고 양나라가 멸망했다고 기록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망하지도 않은 나라를 왜 망했다고 썼을까라고
네.
하는 거는 이거는 양나라가 스스로 무너졌던 거다.
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망하게 한 게 아니라 스스로 부패해갖고 무너졌던 거다라는 거를 뭐 이 말한 거라는 거죠.
자신의 의견이 들어가
예, 그것이 이제 공제의 춘추필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춘추필법이 뭐냐면 사건의 선악과 시비를 따져서 평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률적 성격의 역사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춘추의 한 구절 한 구절이 당대의 법통을 바로잡는 기준이 되었다라는 게 이제 사기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포폄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뭐 시비를 따지고 법률서라는 게 뭡니까? 이건 너는 잘못했고 너는 잘했어 라고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맹자가 무시무시한 명언을 남기는 거죠. 공자가 춘추를 완성하니까 난신적자가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난신적자.
난신적자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신하, 그걸 난신이라고 하고요. 적자라는 건 정말 부모를 해치는 자식이잖아요. 정말로 이 불쌍한 자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태어나서는 안 될 인간 말종이라는 말종, 얘기죠.
예. 역적.
예. 난신적자가 정말 인간 말종. 좀 심한 말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네, 이런
그렇습니다.
난신적자들이 두려움에 떨었다라는 네,
그렇죠.
거네요.
그렇군요.
기사님 그러면은 이렇게 앞서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이제 조선 시대에서는 춘추가 중보를 다스릴 때
네.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제 유교의 나라가
예, 일단은 그 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제 난신적절 한번 꼽아본다면 그 우리가 이제 비근한 예를 들면 될 것 같은데요. 누구겠습니까? 사상 최악의 난신적자가 있거든요.
사상 누굴 최대. 것 같아요?
네, 우리 역사에서.
우리 역사에서. 네. 난신적자.
네.
말해주세요. 지금.
네.
지금
다들 떨고 있는데 얘기해주세요. 얘기할까요? 삐처리 해주실래요?
네. 뭐 예, 그게 이제 나라를 어지럽게 했다는 측면에서 네. 보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장 최악의 난신적자라고 하면 공인된 난신적자가 누구냐? 을사오적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그러니까 면암 최익현 선생이 을사 늑약 직후에 이런 상소문을 올립니다. 아 통탄스럽습니다. 난신적자가 어느 시대인들 없겠습니까? 이번에 을사 늑약의 도장을 찍은 외부 대신 박재순, 내부 대신 이지용, 군부 대신 이근택, 학부 대신 이완용, 농상공부 대신 권중영 이런 사람들이 난신적자입니다.
난신적자.
이 마땅히 오적의 목을 베어서 네. 매국의 죄를 바로잡고 역만 내리십시오. 제가 역적들의 시체를 길거리에서 불태울 겁니다라고 아주 통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난신적자라는 거는 어느 시대에도 있습니다라고 이제 최익현 선생이 얘기하잖아요. 이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죠. 이 순간에도 아까 박현 씨 말 맞다나 난신적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요. 이 시대도 있고. 네. 계속 있어 왔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춘추가 그 중벌을 다스릴 때 중요한 잣대가 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뭐 왜 유교의 나라서 그러냐. 근데 이제 사마천이 얘기를 하거든요. 공자의 춘추란 책이 뭐냐. 공자가 이 춘추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선악을 가리는 이유가 있다. 춘추라는 것은 시시비비를 변별해 놓은 책인데 정의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의를.
춘추가 법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전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법률서 그 같이 시시비비를 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공자 나름대로는. 그래서 만약에 춘추라는 역사서를 알지 못하면 난신적자가 있어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주 스스로도 정의에 반하는 난신적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드라마에도 나왔잖아요. 난신적자는 1000년이 지나도 처벌해야 되고 그것도 구족을 멸한다는 거거든요. 구족이라는 건 아예 씨를 말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엄정하게 정말로 난신적자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씨를 말린다고요?
네.
야, 그 굳이 씨를 안 말려도 이제
정의로운 사회를 이제 네. 구현하는 거죠.
네. 더 이상 후손이 없을 수도 있을 텐데. 네. 알겠습니다. 아, 네. 네.
그러면 차기에 이 공자 세가에 나오는 공자 이야기 그 가운데 노년에 쓴 춘추와 관련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퀴즈 하나 드리고 남은 이야기 마저 할게요. 기자님. 아, 노년의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우시여우얼지위쉐.
나는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얼리.
30살에 학문에 있어 자립했으며
40얼부호.
마흔에는 미혹되지 않았고
50而知天命.
신살에는 하늘의 명을 알게 되었다.
60而而顺.
60살에는 남의 말을 순순히 이해하게 되었고
70而从心属于不逾矩.
70살이 되니 마음 내키는 대로 해도 법도를 넘어서지 않았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40을 일컫는 말 무엇일까요? 1번 불혹, 2번 불혹. 1번 불혹입니다. 불혹. 별책 불혹할 때 불혹, 2번 불혹입니다. 원래 이 문제를 기자님이 내주셔야 되는데 왜 우리가 내고 있죠?
갑자기
중국어 발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자에서 네. 중국으로 바뀌게 네. 되어가지고요.
네.
중국어 발음이 이걸써요. 보호.
보호.
네.
보호.
비슷하네요 발음이.
아, 그렇죠? 이렇게 좀 그렇게 저 힌트를 주면 되겠네요.
네네. 네.
저를 가르쳐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네. 땡땡인데 결혼도 안 했잖아.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정답 아시는 분은 휴대전화 샵 1045. 단문은 50원이고요.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싱으로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래 나가는 동안 정답 많이 보내주세요. 코너 마무리할 때 정답 알려드리고 선물도 드려요. 원 디렉션이 부릅니다. What makes you beautiful 드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EBS FM 네오차이나 경향신문 논설위원이시죠. 우리 이기한 기자님과 사마천의 사기 속에 나오는 공자와 춘추 이야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공자가 왜 팩트를 왜곡해서 춘추를 썼는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춘추에 대한 해석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던데요.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이 공자가 어떻게 보면 아리송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양나라가 멸망했다든지 뭐 이 천자가 사냥을 갔다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춘추의 대의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른바 미연 대의라는 어법으로 이제 춘추에 녹아 있거든요. 미연이라는 건 굉장히 알쏭달쏭한 이야기, 굉장히 뜻이 많은 이야기 뭐 이런 거거든요. 그거를 공자가 아주 짧은 말로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선악을 가려갖고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런 대의 명분을 밝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죄가 되었다가 무죄가 되었다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후한 때인데 그 마일자라는 사람이 이 사신 자격으로 이제 원술 그때 반역자였거든요. 교섭을 했어요. 근데 원술이라는 반역자가 이 마일제를 1년 이상 억류하고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일제가 1년 이상 참다가 결국 필토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일제의 시신이 후한 조정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모두들 상을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공흥이라는 사람은 아니다. 저 마일제를 죽었지만 대우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춘추대의를 봐야 된다는 거죠. 왜 마일제라는 자는 1년 이상 원술의 진영에 있었냐, 반역자의 진영에 있었을까? 혹시 그 1년 동안 후한을, 그러니까 조정을 배반하겠다는 욕심을 품고 있었지 않았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면 욕심을 품고 있었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죄를 줄지언정 포상을 줘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그 헷갈리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죄가 될 수도 있고 아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죠.
너무 정말 아리송하게 얘기해놨네요. 그렇죠? 이렇게 아리송하게 답변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얼마 전에도 그 법정에서 네, 정말 아리송하게 하신 분들이 있는데 정말 확실하게 할 건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춘추가 이렇게 책이 나왔는데 그 춘추를 해석하고 풀이하는 그런 그 춘추학이 한나라 시대부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공양전이라든가 공양전, 좌시전 같은 걸 우리가 그 춘추를 가지고 이제 다양한 해석을 하고 각주를 달고 이런 거거든요. 네. 그것은 이제 춘추 삼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역사가인 사마천의 입장에서는 근데 공자의 이런 애매한 태도를 싫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거를 이제 굉장히 그 이 미연대의를 어떻게 파악하느냐가 굉장히 뭐 사마천의 시대 때는 이제 그런 건 없었겠지만 그런 어쨌든 간에 이 사마천의 이야기는 그거죠. 춘추를 알아야 된다. 그게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아첨하는 자를 뭐 춘추를 모르면 이제 아첨하는 자를 몰라보게 되고 난인적자가 있어도 알지 못한다는 거여서 어떻게 보면 이거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제대로 해석하면 어지러운 세상을 습하고 올바른 세상으로 되돌리는 데는 정말 가장 중요한 책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마천은 춘추를 정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그걸 파악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네.
공자가요, 그 워낙 좀 강의를 많이 했잖아요. 남들 좀 가르치고 그런 네. 일을 많이 했죠.
네, 그렇죠.
춘추 한 권만을 이 책을요, 춘추 한 권만 내지 않았을 것 같은데 다른 책은 안 썼나요?
예, 뭐 시서, 예, 악, 역 뭐 이렇게 갖고 우리가 시경, 뭐 서경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있잖아요. 고대 문헌을 정리를 하고 편찬하는 작업을 나섰는데 특히나 이제 역경을 좋아해서 우리가 위편 삼절이라 그래갖고 뭐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날에는 책을 그러니까 우리처럼 종이로 만든 게 아니라 주간으로 만들었잖아요. 네. 주간을 묶으려면 가죽끈이 필요하잖아요. 그 가죽끈이 세 번이나 끊어질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읽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병이 나고 그랬다는 거고 공자가 병이 나니까 이제 제자인 자공이 뵙기를 청하고 그러면서 이제 공자가 지팡이를 짚고 문 앞을 거닐고 있다가 노래를 부르고 아 태산이 무너지는구나 기둥이 부러지는구나 철인이 시드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천하에 도가 없어진 지 오래됐는데 아무도 나를 못 알아보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게 73세에 돌아가십니다.
공자 73세 때.
네.
네.
공자의 이제 말년의 삶까지 저희가 쭉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공자에겐 또 수많은 제자가 있었잖아요. 네. 사기에 실린 내용 가운데 제자와의 에피소드. 그중에 에피소드 하나만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제자들이 이제 공자가 좀 이렇게 뭐 어떤 여자를 만나거나 어디 이렇게 좀 그 벼슬을 얻어갖고 좀 너무 기뻐하면 아, 왜 그러십니까? 라고 네. 자꾸 이제 네. 이 딴지를 걸었다잖아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제자들이요?
예, 제자들이 아,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뭐 좀 변명도 하고 막 그랬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공자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나 봐요.
그렇죠. 그치? 사람이니까는요. 그리고 그,
여자도 만나고.
예, 네. 뭐 여자도 만났다는 게 이제 뭐 무슨 사귈라 그런 것보다도 이렇게 좀 뭐라 그러나 그 실력자 여자를 갖다가 이 네. 출세를 위해서 만났는지 모르겠죠. 어쨌든 그런 거가 있었거든요. 근데 공자하고 제자가 이제 제자들이 피난을 갔다가 그 이 초나라 병사한테 이제 붙잡혀갖고 진퇴양난의 지경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굶주림에 빠져갖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짜증이 나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입니까? 아무리 도덕과 학문도 좋다 그러지만 이게 배고픔 앞에서는 별 무신통 아니냐라고 한탄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이 제자들한테 이제 차례로 물었습니다. 코뿔소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닌 것이 광야를 배회 하는데 이게 뭐 때문이냐 말을 계속 물어보거든요. 다양한 대답이 나오는데 수제자인 아내가 가장 이제 그 깔맞춤 대답을 하는 거죠. 공자의 마음에 선생님의 이상은 높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지금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 그때는 춘추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나 선생님은 여전히 그 자신의 이상 실현을 위해서 분투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용납하든 안 하든 무슨 상관입니까? 이상을 위해서 인간의 인격을 고양시킬 수 있는 길입니까? 계속 가십시오라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공자의 존재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가장 이제 자신의 마음과 가깝게 대답한 네. 제자의 대답이었네요. 이렇게 두 주 동안 공자도 만나보고 했는데 어때요, 희순 씨?
저요. 네. 가까워진 것 같아요. 공자를 네. 그냥 예전에는 그냥 표면적인 어떤 정말 역사 속의 인물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알아보니까 너무너무 재미있고요. 네. 공자가 키가 2m 20이었다는 얘기 자체만으로도 좀 놀라울 일들이 많았습니다. 2주 동안.
좀 네. 아는 척할 거 좀 꼬리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럼요. 네.
저도 너무 기분 좋아요. 네.
지식이 계속 쌓여가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기자님. 저희 이렇게 아는 척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네. 네. 2m 20이라는 분은 하나의 설입니다.
설이에요? 아, 또 아는 척 많이 하면 안 되겠다.
아니 그렇게 해도 돼요. 네,
엄청
키가
컸다.
뭐 엄청 컸다라는 네. 얘기.
마무리하기 전에 네. 퀴즈 정답 좀 알려주세요. 기자님. 네.
예, 그 40이라는 말인데요. 뭐 무엇에도 미혹됨이 없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아마 박희순 씨는 지금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죠.
네, 그... 왜냐하면 체력이 60대예요. 흔들림이 그래서? 없이 집으로 갑니다. 어떤 술약 속 유혹이 있어도 집으로 가고요. 네, 집에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미혹됨이 없다라는 뜻에서 네. 이번 불혹입니다.
불혹이죠. 예. 네, 불혹이 아니라 불혹. 네. 네.
정답자는 방송 후 홈페이지 게시판을 확인해 주세요.
오늘 공자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는 시간이어서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재미난 사기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차이차이 오늘의 차이나는 퀴즈 한 번 더 드리고 갈게요. 금지는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1번 찐즈
2번 삐
문제를 한 번 더 내드릴게요.
금지는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1번 찐즈
2번 삐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휴대전화 샵 1045 단문은 50원이고요.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로싱으로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박스타 만날게요. 올랄라 세션과 아이유가 부릅니다. 애타는 마음. 개그맨 박희순 중고로 데리고 올 웃긴다.
박희순 한류스타 프로젝트. 네, 오늘도 어김없이 박스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에, 공자를 만나가 오니 어때요? 희순 씨 마음이 생각이 좀 많이 정리가 되시나요?
많이 정리가 됩니다. 아, 이제 무력 이런 것들 다 접고 네, 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이런 거 한번 물어보죠.
어떤 거요?
화나나요? 화가 나셨나요?
네.
군자는 제 탓을 하고 소인은 남 탓을 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항상 제 탓을 합니다.
내 탓이요.
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지만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죠. 네. 화났나요?
화났나요?
니 슝 칠러마.
니 슝 칠러마.
니 슝 칠러마.
그 다음에 이러는 거죠. 내 네. 탓이요.
내 탓이요. 워 슝 치.
워 슝 치라.
워 슝 칠러.
니 슝 칠러마. 내 탓이요.
워 슝 칠러. 워싱칠러.
그렇죠. 네. 네, 바로 어제 표현이었죠. 니 워싱칠러마. 그렇죠. 바람직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표현 바로 들어볼게요.
니 부여생치. 니 부여생치.
여러분 들리시죠? 야오를 배웠잖아요.
그렇죠.
야오. 야오.
자, 야오 배웠는데요. 네. 앞에 한 글자 더 있었어요.
네.
요거를 꼭 아셔야 돼요. 부여.
부여.
부여. 어떤 동작 앞이나 네. 이런 거 앞에 올 때 부여는 뭐뭐 하지 마라가 돼요.
하지 마라. 원치 않는다가 아니라.
그렇죠.
네.
만약에 원치 않는다는 명사 앞에 왔을 때
네.
이거를 원치 않는다 필요 없다가 되고요.
네.
동사 앞에 왔을 때는 부여는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네.
니 부여 생치.
생치가 화내다 화나다잖아요.
네.
그럼 니 부여 생치는?
화내지 마라.
그렇죠. 화내지 마.
화내지 마.
니 부여 생치.
그런 걸로 화내면 안 돼.
그렇죠. 그럼 어제 내용하고 연결시켜 볼 수 있겠죠.
네.
니 생치了吗?
니 생치了吗? 물어봤어.
네.
너 화났니?
我 생치了.
我 생치了. 나 진짜 화났어.
그러면 뭐라고 한다? 니 부여 생气. 우리가 지금 벌써 회화를 하나 했어요.
네. 괜찮죠? 你不要生气.
네. 그렇죠. 여자친구 달랠 때 필수겠죠? 에이, 你不要生气. 그렇죠. 남자친구 달랠 때도 필수예요.
你不要生气. 모든 사람을 달랠 때 필수입니다.
그렇죠. 네. 또 연세 드신 우리 어머니 마음 풀어드릴 때도. 네. 마마.
마마.
你不要生气. 그렇죠.
네.
희준 씨 어머니한테 전화 자주 안 드리면 어머니 네. 잘 이렇게 기분 상해하시죠.
우리 어머니 쿨하세요.
진짜?
아들 잘 있어? 그럼 끊어. 이거 우리 어머니는. 네.
전화도 자주 안 하시고.
가끔씩 해요. 하루에 뭐 한 번씩 통화하는데.
그래요?
짧게 통화합니다.
네. 그래요?
뭐 길게 얘기 안 물어봅니다.
나는 근데 나 이거 물어볼 게 있어요. 네. 희준 씨는 여동생 얘기를 거의 안 해요.
여동생 있죠.
안 네. 삐져요?
여동생이요?
나 기분 나쁠 것 같아.
방송에서 여동생 얘기를?
아니 한 번도 안 해 그래도.
아니 한 적 있었어요. 한 적 있었어요.
언제?
아 많이 있었어요.
우리는 안 했어요 여기서는.
여동생은 네. 저랑은 하나도 안 닮았어요. 성격 자체도 안 닮았어요.
좋은 얘기 좀 해줘요.
좋은 얘기요? 여동생은 굉장히 성실하고요. 네. 그리고 항상 오빠가 이렇게 좀 네. 시키는 일을 따박따박 잘 해내요. 네, 정말로. 네.
좋았어요. 네, 요거 해주고 화내지 마라 동생아 나 칭찬했다 한마디 해주세요.
니 부여 형치.
나 오늘 칭찬했다.
네. 근데 잘 화내는 성격도 아닙니다.
그래요? 네. 너무 착하구나.
한 회사를 한 십몇 년 다녔습니다. 굉장히 성실한 친구.
야, 성실하네요. 네. 이렇게 PR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만약에 섭섭했으면 부여 형치.
휘정아, 오빠가 이렇게 얘기했다. 처음으로 방송에서. 네, 네 이름도 얘기했다. 네.
네, 오늘의 표현 화내지 마세요. 듣고 박수다 마무리할게요.
니 부여 형치. 你不要生气.
니아오 차이나에서 드리는 반가운 선물입니다.
합리적 커피 생활 제한 1킬로 커피에서 드립백 원두 세트.
아로마 전문 쇼핑몰 말글땀에서 아로마 선물 세트.
애플트리 김약사 안에서 눈 영양제.
비타민 하우스에서 맛있는 추어블 종합 비타민.
원료 유기 건강한 다양 오리에서 오리 스테이크.
EBS랑에서 중국어 수강권.
향이 풍부한 고품격 발효커피 루페에서 프리미엄 드립커피.
대한민국 넘버원 닭갈비 육안의 닭갈비에서 육안의 외식 상품권.
맛있는 중국어 JRC 중국어학원에서 어린이 교재.
프로페셔널을 위한 스타일리시 브랜드 미엘 프로페셔널에서 천연 샴푸.
세계로 뻗어나가는 유니버셜 뮤직에서 중국 아티스트 앨범 세트.
주식회사 포나이스에서 남성용 올인원 스킨케어 화장품.
한국 민속촌에서 웰컴 투 조선 초대권.
애무시네마에서 영화 관람권을 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네, 대학로 아트원 시어터에서 열리는 연극이죠. 나쁜 자석 티켓 준비했으니까요. 공연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홈페이지 공연 신청방에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의 차이나는 퀴즈 정답 발표해 드릴게요.
네, 금지는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네, 금지는요. 1번 진지.
네. 진지.
네.
정답을 보내 주시면 가운데 당첨자 명단은요.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듣기평가가 있는 날이죠?
그렇죠. 네. 11시부터 고등학교 1학년 영어 듣기평가가 있는데요. 많은 응원의 글들 보내주셨어요. 소개해드릴게요.
네, 김석호님. 네, 괴산고 1학년 아그들아, 원빈이고 싶은 고길동 샘이야. 영어 듣기평가 모두 만점 받거라. 네.
중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 동신여고, 소시지, 블랙홀 콧구멍, 윈스턴, 전남여상, 지읍읍. 문정여고 순대녀 국제고 차리야 영어 듣기 평가 잘 보고 시험 끝나고 언제 한번 만나자 사랑해 민선이가.
네, 대전 반석고 1학년 2반 말썽꾸러기들 담임 선생님이 격하게 응원한다. 오늘도 화이팅 유홍현 선생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유나의 착하고 멋진 대구 달성고등학교 1학년들 영어 듣기 시험 모두 잘 치세요. 파이팅입니다. 박정민 선생님 외 1학년 담임 선생님 1동.
사랑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의향 모락고. 네, 오늘 듣기 평가에서 1학년 학생들 특히 사랑하는 3반 모두 파이팅 유정진 선생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광주 동신여자고등학교 1학년 3반 오늘 시험 잘 보자. 야자 때 조용히 열심히 공부하고 체육 때 수학여행 즐겁게 가자고 반장이 응원할게 사랑해 한비.
네, 경북 기계공고 전기 전자 계열 1학년 2반 영어 듣기 침착하게 잘 보자. 선생님이 정답만 볼 수 있게 응원할게. 우리는 마이스턴이니까. 우리 반 화이팅! 담임선생님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렇게 우리가 응원의 글을 많이 읽어드리고 좀 싶어요. 그죠? 네. 조금 빨리 읽어드렸어요. 방송 듣는 모든 학생들 실력 발휘 잘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끝곡으로 리스타 오너의 스마일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리아오 차이나 DJ 박효순
이승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지하요.